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릇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릇 모르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 보시면은 이런 어떤 그런 패턴, 무늬를 일부러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릇이 다 깨진 겁니다. 조각조각 깨진 건데 그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그 물질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보니까 쓸만하고 또 예전에는 없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이 공예품인데요. 일본의 이거 킨츠키라는 그 일본 그릇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그릇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깨지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자기가 이렇게 애착이 가던 그런 물건인데, 그래서 깨진 걸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든 사람한테 가져오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건 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고안해 낸게 바로 이렇게 깨진 조각조각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붙이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그런 미의 어떤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하나의 일본의 그 공예품 중에 하나예요. 킨츠키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일본이 아니라 이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어떤 캠페인 같은 데서도 뭐 엣지나 뭐 그런 데서도 보통 이거를 킨츠키 해가지고 이제 뭐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그릇, 다 깨진 그릇.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붙여졌을 때 예전에 없던 그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냥 그 그릇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또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금 이렇게 뭔가 소생한다는 그런 것의 의미가 좋아서 이 그릇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릇과 제가 옆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름 베드로라고 썼고, 그 다음에 또그 아래는 크리스찬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그릇과 베드로 사도와 또 크리스찬, 이 셋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으세요?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그릇도 회복이 됐고요. 베드로의 삶을 볼 때도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도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리더였죠. 베드로의 인생 모멘트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세 부분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였고요. 두 번째는 실패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패를 끝나지 않고 회복하는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의 회복된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해서 살게 된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전서의 내용 속에는 깊은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죠. 베드로의 삶에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에 젖을 때도 있고요. 과거 실패했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 실패했던 일이 또다시 오늘 또다시 반복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조바심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비록 우리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 크리스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인생 내용과도 같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 새 소망으로 인한 회복을 우리도 지니라고,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라고 성령 안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소망과 새로운 회복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하지, 그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 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나의 결심, 나의 뚝심이라고 외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과 회복의 소식, 복된 소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와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그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과신하는, 스스로를 굉장히 힘있게 생각하고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연관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예가 있어요. 1930년대부터 알려진 미 해군 역사 속의 어떤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2008년도에는 이 마이크 맥코넬이라는 애드미럴 마이크 맥코넬, 그 해군 대장이요, 사실이라고 일어났던 일이 사실이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 졸업 축사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사실처럼 이제 알려진 그런 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미 해군함이 전방에 다른 함정을 감지를 했다고 합니다. 교신을 이제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쪽 상대방 전함에, 하여간 그 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충돌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귀하 함정 항로를 15도 북쪽으로 변경하기 바람. 그러니까 틀라는 거예요, 조금 배를. 틀어야지만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 함정 항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하기 바람. 그러니까 서로 변경해서 피해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미 해군에서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USS 링컨합니다. 대서양 함대 중 두 번째로 큰 함대다. 지금 과시하는 거죠. 귀하 함정 항로를 바꾸라. 상대방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럴 수 없다. 당신 함정 함대를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15도 변경하지 않은 결과 귀하 함정이 겪을 큰 파손과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쪽에 있음을 밝힌다.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을까요? 그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미리 밝혀둘 바가 있다. 여기는 등대다. 라이트하우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방향을 바꾸라. 예, 배와 육지에 버티고 있는 등대가 부딪히면 뭐가 깨질까요? 예, 당연한 일이죠. 배가 깨지죠. 그런데 자신의 덩치와 거느린 세력에 무기를 다 담아서 비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새를 가지고 이 세상 그렇게 살면 된다고 고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의 자원이라는 건 순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두고 있는 것 중에 뭐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좌초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좌초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좌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행진한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좌초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그게 법이지. 다른 법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 무법이 되는데 자신 인생에 있어서는 합법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때 누가 정합니까? 선과 악을. 내가 어느 순간인가 확 마음이 동해가지고 선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선이 덜 선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악이 선하게 또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선과 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보다 크신 분이 정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아주 고전처럼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바꿉니다.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있고 국가법 자체가 있는데 그렇게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예, 가능하게 만드는 바벨론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일이 바벨론에서나 일어나는 일, 즉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을 대신하려는 그 일이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요. 그와 같은 불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새로운 회복의 소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복잡한 얘기야, 그러실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바벨론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 쪽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매사추세츠 쪽에서 매사추세츠에 지금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뉴스를 이제 좀 그런 쪽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게 난리예요. 법무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자신이 그 주에 법무장관이 되면 경찰과 법무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냥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들이 있냐면 도둑질. 도둑질하는 거 내버려 두겠다. 샵리프팅, 가게 약탈하는 거 내버려 두겠다. 타인 주택을 허가 없이 침입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도님 집 밖에 가다가 갑자기 담으로 넘어 들어오든지 문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소변 대변 보고 그 주인들 나오면 협박하고 그래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매사추세츠에 지금 일어나고자 하는 일이고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그런 일을 허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레곤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카고 쪽은 더 점점 더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술 취해서 다니는 거, 대마초 가지고 다니는 거 내버려 두겠다. 예. 근데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마약, 펜타닐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내버려 두고 그것을 팔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붙잡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래픽 막 이렇게 그 불법 그 예, 교통지에서 파괴하는 거 내버려 두겠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그러면 경찰 대상으로 싸우고 난동을 벌여도 체포하지 않게 하겠다. 무죄 방면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 실감이 됐어요. 이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매우 아주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소프트하게 말씀드려도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설마보다 훨씬 더 강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선한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이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것입니다. 왜 도대체 세상은 그렇게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린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돈과 연관돼서 금전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그런 세력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요, 이 세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세상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선동했던 일이 뭡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선동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일어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불법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들어오도록 오픈 게이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육신과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주시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굿뉴스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죄사함을 입게 되었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참으로 실망이 크고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조금 뒤에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복음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 그 저주의 나무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주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과 아직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 세상은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소망, 참된 회복, 참된 장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소망을 알리고 또 이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소망을 굳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시련, 고난이라는 말이 적어도 1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많이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바로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도 그런 어려움이 생겼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커다란 그런 어려움을 핍박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조금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닥칠 것이었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닥쳐올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 한 2, 3년 후에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그 궁정의 기둥에다가 크리스천들을 매달아가지고 거기에 촛불처럼 횃불을 밝히는 그런 일로 사용을 하고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화재의 원흉으로 크리스천들을 몰고 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하고 그 일이 몇 년 후에 있게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한 95년 정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주후 95년에는 또 도미시안 황제가 제2차 엄청난 그런 학대를 가했고 더 나아가서 112년이 되면은 또 다른 트로잔 황제가 또 핍박을 해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그래요. 우리는 다 인생을 알지 못해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살아보지 않은 그 부분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슈런스를 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나아가고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참 뭐 이렇게 뭐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물결을 헤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주십니다. 저기 그 물결이 있을 때 물결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가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물고기. 붕어요? 연어, 샐몬이죠. 샐몬. 예, 샐몬.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연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따라가요. 그죠? 죽은 거는 또 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건 어떻죠? 살아있는 건 거슬러 올라가서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힘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오래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서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로 보낸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1장 1절에 있죠. 뭐, 갑파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 하면요, 바벨론에 썼어요.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은 다른 데가 아니라 로마였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끝에 부분에 베드로가 어디서 보냈는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라크 거기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틴 그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 집권한 다음에 로마가 기독 크리스천아이즈가 되죠. 예, 기독교 국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안부를 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성도가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산 소망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괴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크리스천의 삶 속에 기쁨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 육신이 옆으로 비켜나 있으면 돼요. 방해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산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라.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는가? 산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고 산 소망을 확신하고 산 소망을 굳게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소망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장치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산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산소망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역경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힘겨운 때들이 있잖아요. 힘겨운 것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음의 일까지 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갖게 되는 부활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형편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부활과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엄청난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나 하는 그런 얘기라면 에이,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겠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개런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그만큼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람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두고요, 이 제임스 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우리 신앙의 여정, 그 힘들어도 우리가 또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정의 끝이 집에 도달하는 길이라면 그 여행을 기피하는 자가 있겠는가. 여행 도중에 우리 여정에 어떤 그런 journey 속에 어릴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계속 가면 반드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틀림없는 목적지에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그 여행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간이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여정의 끝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어둠 속에만 있겠다는 얘기죠. 제임스 그레이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정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편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고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여행길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참 안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참된 현실이 되는 바로 아버지 집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현실로 되는 것을요, 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우리에게 현실로 정말 주어질 것인지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의 유산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유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런 그 윌 같은 거 뭐 이렇게 쓰시고 작성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에게 뭘 주고 뭘 주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개런티가 돼요? 그거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유산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러지지 않는다고 했고 낡아 없어지지 않아요. 변경될 수가 없는 유산이에요. 근데 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의 이 journey를 여정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도착하면 이 영원히 누릴 영광의 유산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데 뭐 이렇게 염려가 많겠어요 우리가. 신앙 여정 잘 여행길 가면 된다. 그거 우리 생각하고 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준비되는 천국 유산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 유산을, 이 간직된 유산을, 하늘 유산을 누가 지켜주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유산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5절에서 지켜주는 걸 얘기해요. 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도둑도 우리가 받을 유산을 탐낼 수가 없어요. 완전 보장이 된 거예요. 완전 보장이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이 5절에 보면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 이게 패키지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패키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더 홀 패키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영원히 누릴 영광의 유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함께 하시는 그 일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얘기합니다. 변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변화되는 삶을 산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점점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누리기 시작하다가 이 세상을 넘어가면은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진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유산이 우리에게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해야 하는 파트를 잘 해야 그 유산이 점점 더 잘 준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주세요. 유산이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바로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도록 하시는 일, 그것이 모든 영적인 유산과 더불어 누리는 글로리예요. 우리 경우는. 그런데 그 유산을 준비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잘 보시면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 준비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련되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게 키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믿음이에요. 그 쇠를 단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대장간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마을에 모루 같은 거 있었잖아요. 모루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서 탕탕탕 치는 거 그거 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닌데 오, 그렇게 아주 막 저 담금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확 집어넣다가 꺼내가지고 또 다시 때리고 다시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한 다음에 또 그러면 그것이 그 치밀하게 된다 그래요. 조직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해요. 단련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연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그것이 존귀를 얻게 해주는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산이 준비되게 하는 열쇠가 단련되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단련된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세상에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아우 난 참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지. 아닙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 천국 가는 건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천국 딱 들어가면 그만인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련과 연단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때문에,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신앙 여정을 바르게 가고, 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손해를 볼 때, 편함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준비하는 열쇠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불로 마치 연단되듯 하는 사건들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시련들도 있고요. 우리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설치게 하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고요. 갑작스런 건강의 적신호가 있기도 하고, 오랜된 만성적인 어떤 그런 건강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었던 관계가 갑자기 허물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심경이 참 답답한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인 사정이 참 풀리질 않는 어려움이 더 더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족에게 있는 일들이 큰 무게로 우리를 닥쳐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할때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래 살수 있을까? 나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니 이것도 은혜 아닌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오히려 그런 불같은 연단 뒤에 우리가 지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단련되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서 유산이 준비되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기회는 세상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런 모든 불같은 연단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그 일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니는 연단을 통과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셨고,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연단받고 성숙해지는 믿음, 그것은 축복입니다. 연단은 축복이에요.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